지난 겨울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방송인인 JTBC 뉴스에서 이런 브리핑을 냈습니다. 그의 회개는 어디를 향한 것이었을까?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앵커 브리핑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좋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해의 소지도 좀 있어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앵커 브리핑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1907년의 부흥운동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교회는 부흥된 후에 회개는 변질되었다. 듣기는 거부하지만은 부정할 수 없는 이런 말로 시작된 브리핑은 그 예로 전병욱 목사를 들었습니다. 전병욱 목사는 출석교인 80명인 3.1교회를 2만 명 교회로 부흥시켰지만은 교회 여신조들을 성추행하여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은 목사입니다. 그 후 그는 설교를 통해서 금이 간 목사가 더 좋지 않느냐, 나는 이미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으니 다 됐다고 셀프 면죄부 설교를 하면서 피해자 어느 누구에게는 사과도 하지 않고 지금도 당당하게 새로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전시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브리핑에서는 사과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홍대 세교회 앞에 모여서 피켓을 들었는데 그 피켓에는 피해자 용서 없이 하나님 용서 없다라는 문구를 비추어 주었습니다. 또 이 여성 검사에게 성추행하고 부당 인사 조치를 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온누리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서지연 검사는 대형교회에 다니는 검사의 회개에 또 다른 상처를 입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뉴스에서 이런 것이 일부 한국 대형교회의 참담함이라고 말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나는 아간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간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나중에는 죽음 끝에 실토를 하고 회개했지만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악월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간이 회개했음에도 돌에 맞아 죽은 것은 아마도 그의 회개에는 진심이 없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것 같다. 이런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 앵커 브리핑에서 가해자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피해자에게는 사죄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내용은 옳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첫째로 피해자 용서 없이 하나님의 용서 없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은 손석희 앵커가 직접 주장한 말은 아니고 화면에 나온 피켓을 이용해서 전해준 내용입니다. 물론 이 말의 뜻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꼭 사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옳습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그 가해자에게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에게 철전지 그 원수가 될 만큼 악한 짓을 해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가해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용서를 인간의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이 앵커 브리핑에 옳지 않은 내용은 아간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은 것은 그의 회개에 진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방송한 것 옳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 말이 틀린 이유는 여기에 잘못된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전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구해서 용서받으면 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는 잘못된 전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서 용서를 구했을 때에 용서받아도 우리는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방관하거나 그냥 내버려만 두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할 때는 죄인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용서해 줘야 됩니다. 벌을 내리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이 치유되고 앞으로도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벌을 내리지 않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에 집행유예와 같은 이것이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서는 하지만 벌을 내려야 그 사람이 앞으로 죄를 짓지도 않고 또 그 사람의 삶이 치유될 것 같으면은 벌을 내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특히 그 사람의 범죄가 그 사회에 널리 퍼져나갈 위험이 있다고 하면은 그 죄가 사회에 퍼지지 않도록 그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도 벌은 내려야 되는 겁니다. 벌에 대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자기의 충직한 그 신하인 우리아 아내를 밧세바를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십계명에서 두 가지나 어겼어요. 정말 무서운 죄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꾸짖자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용서받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나단의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굴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다윗.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회개하여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벌받지 않은 것 아닙니다. 죄지은 다윗은 죽지 않았지만은 그 죄값으로 그 벌로 그 두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로서는 자식이 죽는 것보다 자기가 죽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잖아요. 무서운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 다윗은 얼마나 많은 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사건이 있죠. 다윗의 이 큰아들 암몬이 베다른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이 모습은 다윗의 간음죄에 대한 벌같이 보입니다.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베다른 큰형인 암몬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살인죄에 대한 벌같이 느껴집니다. 또 여러분 알듯이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을 괴롭히다 보니 다윗은 피난가게 되었고 피난처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은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충직한 부하 이 우리아를 배반한 것에 대한 그런 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윗의 생애가 이렇게 무서운 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다윗은 죄값으로 많은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고도 왜 이처럼 많은 벌을 그에게 내리셨을까요? 다윗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죄짓고 그만은 거에 대한 벌을 받게 되면은 아예 질려서라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벌을 그 당사자에게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다윗은 용서받고 죽지 않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윗은 회개하고 죽음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직 다윗이 이 세상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뿐이지 회개하면 반드시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회개하고 죽은 사람 많습니다. 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 있었지만은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받는 벌을 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안 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는 그냥 죽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반대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고 꼭 죽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도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 때에 매국노들이 다 벼락 맞아 죽었습니까? 나중에 사형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천수를 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인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벌받거나 죽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지독하게 핍박한 공산주의자들도 보십시오. 벌받지 않고 잘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벌에 대한 관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도 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씀이에요. 아간의 경우를 여러분 보십시오. 죄 때문에 아간은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아간이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아간은 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가 벌을 받아야 그 벌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나라의 죄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간이 벌 받았다고 해서 아간이 회개한 그것이 가짜 회개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고난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당하는 사람을 볼 때 결코 그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혹시 우리는 잘못된 것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학살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3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총독에게 그 학살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주 분통해하시면서 복수를 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너희 회개하는 것부터 해라. 예수님께서는 소위 주의를 주셨단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다윗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중에 그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왜 기근이 들었는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거는 사울의 죄 때문에 내리는 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사울의 죄가 뭔가? 그 사울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울이 자기 나라를 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학살한 그것이 바로 그 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구하면 너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과 우리의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그거는 목숨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그래도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답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를 이스라엘 땅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약속을 어기고 학살한 이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내달라, 우리가 그들의 목을 매달아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목매달아 죽인 후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브온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의 이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죽은 이 사울의 자손 일곱 명이 생각해 보세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약속을 안 지킨 죄는 사울이 안 지킨 것이죠. 죄는 사울이 있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이 죄 지은 것이지, 이 지금 죽은 일곱 사람들은 사실 기본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 옛날 일에 대해서 가담하지도 않았던 후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후대의 사람인 사울의 자손 이 일곱 사람은 사울의 죄와 그 가문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고 죽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은 참 모를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선 우리는 부당하게 남을 해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울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 가문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이전에 이 여호수아가 살려주겠다고 한 기부원 사람들을 파멸시키려고 그랬고, 실제로 기부원 사람들을 많이 학살했습니다. 이건 악한 죄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전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일곱 조속들을 비롯해서 그 모든 토족들을, 그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래서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심지어 그 땅이 그 족속들을 토해내버린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원주민 일곱 토족들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기브온 족속도 그때에 다 죽어야 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속아서 살려주기로 맹세하고 약속해 주었어요. 비록 속아서 여호수아가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신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속아서 약속했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란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아무 데서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약속이든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과 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상당하게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기브온 족속을 계속 보호하기로 한 그 이전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하고 학살했단 말씀이에요. 이게 죄란 말씀입니다. 무서운 죄를 진 겁니다. 사울이 여호수아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달리 말하면 여러분, 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약속이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정해진 법을 우리는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뭐 하나님의 법은 말할 것도 없죠. 사회법도 이웃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해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웃이 악을 행해도 우리는 소위 법에 따라서만 처벌해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처벌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잘못이 없는 이웃을 우리가 해친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는 미투 운동, 여러분 그걸 보면은 그동안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해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성추행과 악행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놀라고 있지만은 여러분, 유명인이 아니면 그런 일을 안 했겠습니까? 가장 경건해야 될 종교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교양이 있어야 될 교육계,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법조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다른 분야에서는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투에서는 주로 성폭력 얘기가 나오지만은 성폭력만이 문제겠습니까? 살인죄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인격살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적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도와 사기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폭력, 무슨 인격살인, 도둑질, 사기, 무슨 강도, 착취 이런 모습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외에 어떤 모습으로라도 우리는 이웃을 해치면은 안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이웃을 해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성도들의 회개는 아주 무서운 잘못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지 피해자에게는 사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지난 죄를 사죄하고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죄할 때 누구에게 먼저 사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죄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짓든지 하나님과 자연에 대해서 짓든지 하나님과 이 자연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짓는 겁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가 세상에 대해서 죄가 되는 것은 세상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속죄제를 드리고 우리 지금으로 친다고 하면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사과해야 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죄를 지었을 때 그 피해자에게 사죄하라고 가르치고 나아가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그거 복잡하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이요, 어떨 때는 5배, 어떨 때는 2배, 어떨 때는 그냥 그대로만, 어떨 때는 1.2배, 뭐 이렇게 다양하게 보상에 대한 법이 구약에 나와 있지요.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피해자에게도 사죄하고 보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희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너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내가 이웃에게 잘못을 해서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잘못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예배 안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피해자가 죽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상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상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만큼 진정한 사죄를 가해자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다 해결했으니까 피해자에게는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에서 심지어 목사도 그렇다고 고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그 영화의 내용도 그런 거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피해자에게 사죄하지 않은 사람의 예물은 받지도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피해자인 이 기브온 족속에게 사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된 지 엊그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다윗과 온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속죄제를 드렸겠습니까? 매년 대속죄제일에 속죄제를 드리고 수많은 속죄를 드리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이 속죄제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기본 사람에게 사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 문제는 그냥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3년 동안 그 나라에 기근이 드는 그런 벌을 내리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은 기본 사람들에게 사죄했습니다. 심지어 죄지었던 사울의 일곱 자손들을 죽이면서까지 철저하게 이 다윗은 사죄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은 여기 특별히 사울의 자손 중 일곱 사람들이 죽어야 될 그런 죄를 그들이 직접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무죄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을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다만 확실한 것은 가해자가 반드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보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걸 얼마만큼 원하시느냐고 하면요, 하나님은 피해자에게 갚을 수가 없을 때에 갚아야 될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서라도 갚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민수기 5장 7절 이하의 말씀이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혀서, 1.2배지요.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 얹혀서 갚아야 한다.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배상액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리되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수장과 함께 드릴 것이니라. 여기 보상에 드릴 만한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라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 받고 싶으셔서 그러시겠어요? 제사장 먹이려고 그러시는 거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회개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숫 양과 함께 드려라. 이 속죄제의 양과 함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속죄 제사는 속죄 제사대로 드리고 이웃에게 대한 보상은 이웃에 대한 보상대로 둘 다 꼭 다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 정도의 마음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를 힘쓰고 우리 이웃에게 속죄하기를 힘써야 그것이 정말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속죄해야 진정한 회개가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진심으로 나에게 와서 사죄를 한다고 하면은 나도 역시 그 사죄를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께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죄를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가해자가 나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면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와서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너 나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가해자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고 그런 진심으로 회개하면 피해자는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없는 자손이 벌을 받아서 선조와 집안과 온 나라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것 때문에 또 나라가 용서받고 축복을 회복한 것은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 이런 대속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과는 다르죠. 우리도 사실은 이런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용서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의 대속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대속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섭리 속에서 이런 대속과도 같은 모습으로 사역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도중에 이 대속이라고 하는 걸 그냥 대속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과는 대등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속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대속을 통해서 세상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곱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세요.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이 일곱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회복됐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 서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자손들이 죄 없이 죽은 이 사건을 볼 때에 너무나도 끔찍해서 참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성경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의 심정을 보면은 가슴이 메어져요.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실 죽은 일곱 명의 사울의 자손들 다 죄인들이에요, 원래. 그리고 그들이 대신 죄진자라고 해도 자기 집안의 죄, 선조들의 죄, 자기 백성의 죄. 또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도 워낙 죄인들이라서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친척도 아닙니다.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원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이런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은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억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기쁘게 대신 죽으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이러한 영광도 얻으셨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영광도 얻으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속의 쓰임을 받은 사람은 희생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보상과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뜻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가 대속의 섭리에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분 가정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죄는 부모가 졌는데 그 자녀가 고난당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이런 모습 많이 안 보셨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흔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제 누가 어디에서 이런 대속의 고통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럴 때 나를 대속의 섭리의 도구로 쓰셔도 여러분 절대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대속의 고난 속에서도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이지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속의 섭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 대속적인 고난을, 그 고통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특별하신 위로와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가 대속적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상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세상에 구원의 축복을 전하려고 하실 그러한 때에는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에 대한 소망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이겨내시고 세상에 큰 은혜와 축복을 끼쳐주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웃에게 사죄하며 보상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진정한 회개로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기쁨으로 받아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의 축복을 세상에 끼쳐주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귀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외해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지하여 죽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연로하신 분들을 위시해서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이 더운 날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영적으로도 연약하여 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바로 안아서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해 입힌 사람에게도 사죄하며 죄를 떠나서 더욱더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로 우리가 쓰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큰 상급과 명예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감당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그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